VOA 세계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과 맞닿아 있는 벨라루스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며칠 동안 벨라루스로 이동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러시아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 파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페츠나츠 특수부대와 SU-35 전투기, S-400 방공 시스템 그리고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현재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양국은 이번 훈련은 외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훈련 이후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회담에서는 서방국들의 압박에 맞선 양국 간 정책 조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2일 전화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이자 특정 국가들이 야기하는 파괴적 활동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봄에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봄에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 외에 다른 나라의 방문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은 오는 5월 중에 있을 수 있다며 아시아 방문에서의 핵심 안건은 중국과 북한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국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해군이 2일 벵골만에서 진행한 두 차례 대한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해군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대한미사일이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초음속 미사일로 안다만 나코바르제도에서 위치한 지상 발사대에서 쐈고 또 다른 종류의 대한미사일은 후이암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러면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에서 표적으로 사용된 선박을 맞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인도군이 필리핀에서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직후 공개됐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중국의 해양 위협 증가를 염두에 두고 해군 역량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인도는 사거리 700km의 미사일 아그니 1부터 사거리 3,500에서 4,000km 수준의 아그니 4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 바레인과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바레인을 방문 중인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3일 양국 간 방위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아랍권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약을 맺었는데 바레인은 이들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날 협정 서명 후 간츠 장관은 이번 협정은 앞으로 첩보와 군대, 군 그리고 산업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미래의 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츠 장관은 또 아브라함 협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이와 같은 중요한 방위 협정을 맺었다면서 이는 양국의 안보와 영내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한연합훈련 연기 가능성과 관련해 한반도 준비태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한연합훈련 연기 가능성과 관련해 한반도 준비태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한국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준비태세 보존과 유지에 관한 결정은 동맹국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내린다며 여기에는 훈련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We take our readiness on the peninsula very, very seriously. Decisions about how we preserve that readiness and maintain it are decisions we make in lockstep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훈련이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준비 태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연합훈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훈련, 교육 등을 끊임없이 평가 검토하고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do the same in Korea. We constantly evaluate and review our training exercises, our training events, training and education, and adapt it.
미국과 한국은 통상 3월에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행합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이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 등을 고려해 연합훈련을 4월 중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우리는 한국과 준비태세와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We are constantly consulting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about readiness and capabilities. I have no announcements on missile defense systems to make today.
북한이 새해 들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Again, we condemn these launches. We're monitoring them as closely as we can. We certainly call on North Korea to meet their obligations under U.S.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이러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미한 동맹이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유연하며 유능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오도록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외교장관이 통화를 한 것은 지난달 15일에 이어 약 3주 만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를 계속하고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에는 단합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이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올해 초부터 총 6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잠정 중지한 활동들의 재개를 비롯해 실험을 계속하고 잠재적으로 확대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은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단합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새로운 소위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지난 12개월에 걸친 북한의 여러 탄도미사일 시험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증대하고 향상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행동은 국제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이 안보리의 결정을 전면 이행하고 미국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중요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1718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든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한반도 평화의 목표를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유에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보리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오는 4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1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3일 열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 회의 소집 일정은 의장국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가 당초 요청일보다 하루 늦은 4일로 회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20일에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알바니아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과 함께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들 나라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규탄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는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회의라는 점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각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을 발표하거나 제재 등을 담은 결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라는 유엔의 지적에 미국 전문가들도 동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는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쏜 것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의문의 여지 없이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 파기라는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둘 다 발사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ICBM에 대한 모라토리엄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는 줄여서 말한 것이고 모두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건 ICBM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5,500km를 날 수 있는 게 ICBM이라는 생각은 순전히 미국의 생각이라며 이 수치는 냉전 시대 구소련과 미국 간의 거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 know, the idea of an ICBM being something that goes 5,500 kilometers, that's a...
루이스 소장은 따라서 이 수치가 북한과는 실제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화성 12형의 최대 사거리는 5,000km가량으로 미국령인 괌까지 사정권에 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거리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과 같은 대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긴장을 서서히 고조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gone intermediate range. They've gone beyond the short range. So that technically is a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긴장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관심을 얻는데 더 성공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원하는 건 명백히 제재 완화라며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시험이나 도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통해 미국의 신호를 보내는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간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은 이제 그런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할 준비가 된 단계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인 뉴스 김양겸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단 무력 시위에 나선 가운데 오는 6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할지 그럴 경우 어떤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오는 6일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결정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지난해 12월 27일에서 3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을 추인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의제와 관련해 내각의 2021년 사업 정형과 예산 결산, 2022년 과업과 예산, 육아법과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 채택 등이라고 짤막하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이딴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와 참석할 경우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고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놓곤 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일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밝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지금까지 14차례 열렸고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경우가 8차례,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6차례라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해제 검토를 공개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올해는 김 위원장이 공식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중요한 해라며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외에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기존의 노선, 그래서 이제까지 1월 중에 했던 중거리 미사일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다 정상적인 활동이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지켜온 것들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직접 나서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대외 전략도 함께 검토했던 당 전원회의가 불과 한 달여 전에 있었다며 김 위원장이 지금 대외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보다 분명한 태도가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이 새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며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설 시점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즈음이 더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에 대한 미국 또 한국의 일정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뭔가 이제 북한이 그 유도하려고 하는 방향 뭐 이런 쪽으로 막 아주 가시적으로 지금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미일 정상 또 고위급 수준에서의 뭐 얘기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거든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설 명절 경축 공연을 관람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또 조선중앙TV는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영상을 편집해 제작한 기록 영화를 방영하면서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북한에서 백마는 김일성 주석부터 내려오는 백두혈통의 상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딴 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정상국가의 모습과 지도자의 권위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이미지 정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지난해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다가 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선대의 정치적 카리스마에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권위를. 특히 이제 집권 10년 동안 주민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지금 도출을 못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확고한 리더십 권위는 아직도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고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자신들의 정당함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여지도 내비치는 이중적인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국의 제재 면제를 촉구해온 국제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북한 당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구호기구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미국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발한 대북 지원 활동을 벌여온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키느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는 2일 VOA에 중립적인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어떠한 논평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고 국제적십자연맹 IFRC는 그 질문에 답할 최선의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기구는 그동안 제재로 인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제재 면제를 강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국제적십자연맹은 지난 2018년 기본 의약품에 대한 제재 영향이 심각하다는 북한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대북 제재로 의약품 공급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종파인 메노나이트 교인들로 구성된 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이 기사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인도주의 상황의 연관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에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계획 WFP 역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엔 개발계획 UNDP는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에 문의하라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VOA의 질의에 답한 일부 국제기구들은 대부분 즉답을 피한 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렵고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도 악화됐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일 북한 당국의 자원 전용 문제와 미사일 개발이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그러한 전제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인도주의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요원의 부재, 지원품의 제한적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조치들은 많은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또한 유엔은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상황이 긍정적으로 진전돼 국제 요원들과 지원품이 최대한 빨리 국경을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도주의 상황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없다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답변과 대조적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은 재원을 빼돌리고 원조를 거부한 북한 정권 탓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국무부는 수년째 중단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할 때마다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빼돌린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빈곤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인도지원 재난관리 사무국 대변인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의 국경 봉쇄 상황에서 우리의 인도주의 파트너들은 북한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이 자금을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들의 결과를 면밀히 감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스위스 외교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청 SDC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 없이 2020년 북한의 국경 봉쇄로 SDC가 북한 내 인도주의적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북한 내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민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해온 대북 지원 단체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반면 워싱턴에서는 각종 무기 개발 등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이 인도주의 상황과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일 VOA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자료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북한 스스로의 정책들이 인도주의적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panel of experts report, which is, I think, a semi-authoritative source, I think correctly emphasizes North Korea's own policy measures.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안하면 제재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영향은 부차적인 것이 됐다며 제재보다 북한 정권의 정책을 더욱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들이 제재를 대북 지원의 걸림돌로 거듭 지적한 데 대해서는 북한 내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크고도 직접적인 장애물은 북한 당국이 어떠한 물자의 반입도 허락하지 않고 있어 모든 활동이 차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N agencies and the humanitarian organizations want to address humanitarian need in North Korea, but they're
이어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이때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최소한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들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정책 결정에 비판적인 분석을 제공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2일 VOA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 군사 역량 증진을 우선시하는 의도적인 정책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민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제재가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대북 지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재로 인해 북한이 국제 금융 체계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결정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GOs and UN organizations are appealing for help, appealing for sanctions relief, but the fact is they really need to appeal to Kim Jong-un to start acting.
맥스웰 연구원은 비정부 기구들과 UN 기구들은 제재 완화를 호소하지만 그들은 김정은에게 호소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행동하면서 핵과 미사일보다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46개 민간단체들은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등 대외 제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으며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11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 규정을 완화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올해 첫 대북 제재를 단행한 12일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셈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굶주림, 빈곤 등에 따른 지독한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It is our estimation that some rethinking will need to be done in Pyongyang. Again, this is you said it yourself, Andrea. The DPRK is in
특히 북한 정권은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서비스에 사용돼야 할 귀중한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으로 전용해 자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일 VOA에 국무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희생시켜 무기 개발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new talking point. This is not a new phenomenon. This is something that goes way back. And it's a point that we've made to North Korea time and time and time again for decades now.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국무부의 지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북한에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이러한 논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아닌 생존, 군대와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자신이 북한의 대규모 식량과 인도주의 지원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면서 당시 자신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러한 지적을 직접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면 필연적으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이며 이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야기해 대북 원조국들을 쫓아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대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무수한 국가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사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스 의원이 지난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사직 지명이 없는데 우려를 표명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해당 서한의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서한에서 지명자가 없는 중요한 대사직이 많다며 우크라이나와 한국, 수단, 필리핀, 태국, 브라질, 아이티,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요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자신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 의원들에게 미국이 직면한 해외 도전 과제는 우리가 상원 인준의 리더십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특정 요직에 대한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하며 이런 위협에 직면해 미국은 전 세계 파트너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부당한 침략과 기타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원 외교위는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준 지명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지명자가 없으면 인준안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의 경우 필립 골드버그 콜롬비아 주재 대사가 내정됐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측 관계자는 백악관과 외교위 사이에 골드버그 대사 지명에 대한 논의가 있냐는 VOA 질문에 지명에 대한 보도를 받지만 백악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이 곧 지명을 발표하더라도 상원 인중이 이뤄지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관계자는 VOA에 백악관이 지명을 발표하고 상원에 공식 인준안을 보내게 되면 해당 지명자는 인적사항 검토와 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 등 위원회가 조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 과정이 끝나면 인준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은 위원장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 시원에 따르면 백악관의 지명 발표 후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난해 평균 20일로 치게 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평양 주재 대사관에서 철수한 스웨덴이 북한 당국과 복귀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도 중단된 현지 지원 활동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은 평양에서 채용된 현지 직원과 스톡홀름 간 교신을 통해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폐쇄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현지 공간을 비운 뒤에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0년 8월 이후 우리의 외교관들이 스톡홀름으로 일시 귀국했고 이들이 가능한 빨리 평양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북한과 이 문제를 놓고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스위스 외교부도 2020년 북한의 국경 봉쇄로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현지 인도주의 활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북한 내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베이징 주재 대사관이 북한과의 외교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기 직전인 2019년 스위스는 전 세계 대북 지원금 1,57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8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일 개막하는 가운데 중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자 미국은 중국이 인권 탄압을 가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 등을 추진했던 한국 정부의 구상은 무산된 가운데 최근까지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던 북한이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가을 자신의 장기 집권 확정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올림픽이 역사적 전환점에 선 중국의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사활을 걸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과 오미크론 확산 등 안팎의 도전으로 이번 올림픽은 반쪽 축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제2의 평창 올림픽을 재현하겠다는 한국 측의 구상도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 촉진제로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특히 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베이징 올림픽 무대에서 종전선언을 진전시키고 교착상태인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 재개를 시도했습니다. 한국 언론 등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북한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종전선언 등 대북 관여책을 놓고 미한 간의 이견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등 평화구상을 자신의 핵심 유산으로 생각하며 이를 추진했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관심 결여가 이 구상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Well, the main factor that led to the failure of the initiative was North Korea's fundamental lack of interest.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 제안에 대해 문을 계속 열어놨다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 제안의 모든 측면에 대해 완전히 합의에 이른 적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새해 들어 7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영내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스스로 유지해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4년여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올림픽 기간 숨 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북한 담당 국장은 북한의 행동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린 이유가 올림픽 기간 휴지기를 갖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가 평양과 베이징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한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re could be a reason why they're doing a lot of tests now is that they're getting ready to take a break because of the Olympics.
북한이 올림픽 기간 발사를 단행한다면 중국의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사일 발사를 미국과의 관여의 소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를 손상하며 미국이 제재를 추진한다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고수 국장은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통해 북한인 5명을 제재하려는 미국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무역 문제를 넘어 타이완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등 안보와 가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북한을 포함한 영내 비확산 문제는 여전히 미중 협력 사안으로 양측 모두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북 협력 여부는 현재로선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이뤄진 지난달 27일 미중 외교장관 통화 관련 국무부 발표에선 북한 문제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멈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이 올림픽을 정치화하기 위해 대회 기간 소동을 일으키도록 출전 선수들을 부추기는 계획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세계적인 캠페인을 조율한 적도 없고 조율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인종 학살과 다른 인권 남용을 감추기 위해 허위 정보를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NSC는 이어 미국 선수들과 모든 선수들은 올림픽 정신과 헌장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면서 여기에는 인권 증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고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영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동맹들도 줄줄이 동참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참석 관례와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입법부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 이미 참여 제한 징계를 받은 북한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축원한다면서도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과 중국 연구진이 전자과학과 화학, 나노소재 분야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함께 논문을 작성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른 나라와 과학 분야 협력이 금지돼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북한과 중국의 연구진이 합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포함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에너지 소재 분야 학술지인 세라믹 인터내셔널은 이달 15일 발행을 앞둔 48권 4호에 북한 김책공업대 나노물리공학연구소 소속 홍성철, 김일성대 물리학과 우성범이 중국 선양 동북대학의 중국 연구진 2명과 함께 작성한 논문이 실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온 초전도 테이프용 SM바이오3 완충층 전구체의 열 분해라는 다소 어려운 제목의 이 논문은 개요 부분에도 고온 초전도 테이프 완충층의 신속한 준비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완충층 전구체의 열 분해와 위상 형성 동력학을 연구했다는 식의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최초 지난해 8월 제출돼 심사를 거쳐 올해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문 작성, 더 정확히는 북한과 중국 연구진의 합동 연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혹은 훈련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채택한 2321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지칭하며 2270호의 다소 모호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위반 사항들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보고서에 2325 결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행태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북한과 중국 연구진이 2019년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9편의 목록을 공개했는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김일성 대학과 평양기계공학대, 김책공업대, 평양과기대 등 북한의 교육기관 출신 연구진이 중국 연구진과 함께 논문 작업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록 오는 15일 공식 발간을 앞둔 북한과 중국 연구진의 논문이 직접적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다루진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첨단 재료과학과 전기공학 분야와 연관됐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문가 패널이 북중 합작 논문 문제를 지적한 2019년 이후에도 두 나라 연구진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과학 분야 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BOE가 국제 논문 관련 웹사이트 등을 검색한 결과 지난해에만 최소 4건의 과학 논문이 북한과 중국 연구진에 의해 공동 작성돼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이를테면 알칼리형 연료 전지를 다루는 논문의 경우 김일성대 전자자동화학과, 평양과학대 화학생물연구소, 그리고 중국 텐진대학 연구소 소속 연구진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속원소인 망간에 대한 열처리를 주제로 한 연구는 평양시립건축대학 화학과와 베이징과학기술대학 연구진이 함께 진행했으며 토양과 시일 잔류물로 소결된 규산염 합성물의 준비 및 물리적 특성을 제목으로 한 논문에는 김일성대와 중국 동북대 연구진 5명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6월 발표된 전자과학 관련 논문에는 중국 저장대와 김일성대, 김책공업대 연구진들이 공동 저자로 표기됐는데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저장대 출신 연구진이 평양 출신의 북한 국적자라는 사실입니다. 북한 국적자가 해외 고등기관에서 전자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기술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부 나라들은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국 내 북한 유학생들에게 전과 명령 등 강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 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5 채택 이후 학교 측에 의해 수학과 신경과학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전공 과목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고고학 분야에만 학생이 남아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BOE는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북부와 함경북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4도. 양덕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6도. 신의주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5도. 구성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에 흐린 곳 있겠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 강계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7도. 희천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 낮 1도. 개성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1도. 하리원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3도. 신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7도, 낮 0도. 장전 아침 영하 6도, 낮 1도. 평강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0도, 낮 1도. 장진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12도. 청진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2도. 김책 아침 영하 10도, 낮 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4도, 낮 영하 10도. 김영권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11도. 삼지연 아침 영하 27도, 낮 영하 1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먼 바다는 1.5에서 3.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겠지만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3m를 일겠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정권은 지난 2020년 8월 부정선거를 실시한 이래 16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정치적 반대파와 시민사회 그리고 독립언론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정치적 사기극과 비공개 재판을 통해 모든 독립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재판에 처해진 사람들은 조작된 혐의로 장기간 유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12월 14일 6명의 영향력 있는 반대파 인사들은 갖가지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습니다. 이 중에는 인기 있는 유튜브 블로거인 샤르헤이 치아누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체포됐는데 그는 조직적인 선동 등 여러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그는 루카셴코 정권에 대항해 자신도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치아누스키가 체포되자 그의 아내 스비아틀라나 치아누스카야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파 정치인인 미칼라이 스타트 케비치는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와 관계된 블라디미르 차가노비치와 이하르 로식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치카누스키와 아르욤 사코프 그리고 드미트리 포포프는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정치적 목적에서 벨라루스의 반대파 인사인 샤르헤이 치아누스키, 미칼라이 스타트 케비치, 또 라디오 리버티, 언론인인 블라디미르 차가누비치와 이하르 로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법치에 근거하지 않는 사법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벨라루스는 국제법과 유럽안보협력기구에 근거해 평화로운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이번 판결을 벨라루스 정권이 국제적 의무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벨라루스 국민들은 이보다 더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루카셴코 정권에게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언론, 정치적 반대파, 체육인, 학생과 법조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9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치아누스키, 스타트케비치, 로식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와 민주진영과 진실된 대화를 갖고 국제적인 감시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며 취약한 이민자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국제법에 따른 약속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쓰게 됐습니다. 국제사양수협제도는 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과 맞닿아 있는 벨라루스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테메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며칠 동안 벨라루스로 이동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테메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러시아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 파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페츠나츠 특수부대와 SU-35 전투기, X-400 방공 시스템 그리고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현재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고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양국은 이번 훈련은 내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훈련 이후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가짜 영상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러시아가 세우고 있는 계획은 마치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러시아가 공격받고 있는 것과 같은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상에는 폭발과 함께 시체들 그리고 오열하는 것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영토 혹은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조작된 공격 영상을 제작하려는 계획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과의 공유된 기밀 첩보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러시아는 과거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이 같은 계획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 혹은 서방국의 군사 장비를 영상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을 직접 대면으로 만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회담에서는 서방국들의 압박에 맞선 양국 간의 정책 조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에 전화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양국 간 파트너십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속 가능한 국제 개발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이자 특정 국가들이 야기하는 파괴적 활동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국제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국제안보와 기타 문제들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봄에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일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봄에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냐는 시적인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 외에 다른 나라의 방문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구자는 로이터 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은 오는 5월 중에 있을 수 있다며 아시아 방문에서의 핵심 안건은 중국과 북한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국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걸프지역 아랍국가인 바레인과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바레인에 방문 중인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3일 양국 간 방위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아랍권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약을 맺었는데 바레인은 이들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날 협정 서명 후 간츠 장관은 이번 협정은 앞으로 첩보와 군대의 군 그리고 산업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미래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건의는 이날 두 나라가 맺은 협정은 이스라엘이 걸프 국가와 맺은 첫 협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계 뉴스 우택성입니다. 2월 4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